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동물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였고 죄를 인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저희들에게 그 큰 선물과 긍휼과 은혜를 대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화목해 하심을 허락해 주셨고 주를 향하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권속으로서 주의 시민으로서 또 주의 가족으로서 성도로서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14개 모든 교회가 각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서 이동 중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머물며 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고난 중간을 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온전히 더 바르게 서며 주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계속 수요일은 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연합하기 이전에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어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죄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참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참 진노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뭐 그 본문과는 좀 의도가 다르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연합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예 어떤 과정에 대해서 아니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3주간 더 연합의 과정과 연합의 의미와 연합의 목적을 우리 청년들하고 좀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유익했고 그래서 전체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자 말씀을 좀 더 좀 인도받고자 내용을 준비했고요. 가능한 추후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싶어서 좀 이렇게 칠판을 써서 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함께도 알아가면 좋겠다 그런 좀 믿음 계시를 말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거에 힘을 다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주시는 거 그냥 입에 들어오면 씹고 안 들어오면 안 씹고 그런 믿음이 믿음에서 좀 우리가 탈피해서 좀 우리가 알아가고자 좀 이렇게 좀 이 내용을 담고자 좀 애를 쓰는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연합이 뭐냐? 연합?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연합돼 그리스도 연합된 자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주의 구원 주님과 주님께 구원받았는데 함께하지 않고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아직 아담 안에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을 얻었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인데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리스도와 합해진 것을 또 의미하고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연합이라는 의미는 굳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해진 그런 모습,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연합이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사실은 신학에서 배웠던 말은 상호 내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은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연합 차원, 연합 각도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 내에서 태어나고 산 사람들이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다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말씀의 각도가, 우리가 계속 한쪽으로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실은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뼈대를 딱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각각 개개인들이 어떤 말씀으로 좀 채워나가고 살을 좀 붙여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또 인도받을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우리를 연합의 과정, 그렇죠? 뭐 과정 뭐 결론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뭐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좀 진도 내 볼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좀 가능한 덜 쓰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냐? 12절 말씀 보니까 밖에 있던 사람이다. 그렇죠? 밖에 있던 사람이요. 밖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가 사실은 우리였습니다. 그렇죠? 연합되기 이전에 우리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밖, 그리스도 안에 바깥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 안에 있지만 사실 그 생명 바깥에 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담의 죄는 원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망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고아리 고절 말씀 보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어떤 자냐?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멀리 있던 자다. 이 말이 다 어떤 한 부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물론 2분의 1은 멀리 있던 모습을 말을 하고 그 후반절은 다른 모습 말하고 있지만 앞에 내용만 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냐? 율법을 폐한 거예요. 그 앞에 구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니까 안 봤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늘을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래 우리가 멀리 있고 하나님도 없었고 밖에 있었는데 어떤 응답이 주셨냐면은 말씀을 보니까 막힌담을 하셨다. 그렇죠? 막혀있던 것들을 실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신 거예요. 나갈 수 없도록 올 수 없도록 막히는데 막힌담을 허무셨다. 15절 내용을 보니까 율법을 폐하셨다. 그렇죠? 율법을 폐하셨다. 16절 말씀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떻게 했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날인데요. 십자가 단순하게 슬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우리의 저렇게 아픔을 참았다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분이 죽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3일째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협의하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가 죽으셔야지만 죽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수 없는 피 흘린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동물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왜 했냐? 자기 하나님이신 그의 피를 통해서 죄 없는 그의 피를 통해서 제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진 것이죠.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처음 알게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들은 계속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계속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쭉 내려가서 17절 말씀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그분께서 17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오셔서라고 말하겠죠. 우리가 그분에게 나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서 믿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찾아왔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나갈 힘조차 없었고 우린 그분을 인식하거나 인지하거나 자각하거나 알아갈 수,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순한 상태인 우리들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19절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거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결국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이 표현밖에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뭐 제가 두 장을 적어놨는데 적다가 말았어요. 하도 많아갖고. 성경 자체가 뭘 말하고 있냐면 똑바로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했다.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사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역할이고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했음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를 교회를 향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좀 내려가서 18절만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많은 표현이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느님께 너희는 가족이다. 원래 어떤 존재였냐? 멀리 있었다고요. 원래 어떤 존재였냐? 밖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가족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뭘 의미하냐?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연합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해서 달려나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아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은혜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바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가 뭐냐면 집이죠.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삼은 거예요. 그 뒷내용 21절 말씀 보니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말을 다 바울의 이야기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이야기보다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 입장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냐? 연합은커녕 하나님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의 없는 자였고 멀리 있던 자였고 막힌 자였고 율법 아래 있던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런 사람이었다. 잃어버린 자였어 우리는 원래는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우리를 집 삼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좀 더 이해를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 이해를 좀 더 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지금은 집에서 교회에서 흩어져서 4월달 모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혹시 이동 중에 사무실에서 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굳이 칠판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보기 부탁을 드리고 혹시 이동 중에 말씀을 좀 온전히 볼 수 없는 분들은 추후에 한 번 더 다운받아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봤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로마서 5장 아까 18절 우리가 읽었었죠. 5장 12절 말씀 로마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로마서 지금 5장입니다. 그렇죠? 12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한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 아담의 범죄함으로 보세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아담의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아담의 지은 그 죄를 쓰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물론 선지서를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언뜻언뜻 나오지만 구약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의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에서 그 한 사람 말할 때 당연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약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담의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설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죄가 왜 내 죄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요약하면요. 한 사람을 아담을 통해서 그가 죄를 졌는데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냐?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어디에 들어왔냐?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왜? 아담의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14절 말씀 보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죠? 많은 사람이 거부를 해요. 아, 그게 우리 죄입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까지 죄를 짓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도 사실상은 죄 가운데 있었다. 그렇죠? 18절 말씀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한 범죄가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죄였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우린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짓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왜? 왜 아담의 죄가 내 죄야? 왜? 형이 지은 죄가 왜 내 죄야? 형이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대표훈련이라는 말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소유리 문답이랄지, 아니면, 많은 신학서적을 보게 되면, 대표훈련이라는 말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에서 1-0으로 이겼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 우리냐고. 12명이 이겼는데. 그런 거예요. 그죠? 그들이 이겼는데, 그들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말을 해요. 내가 우리가 이겼다고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이겼어. 그런 말 하잖아요. 뭘 우리가 이거 집에 있어놓고. 이런 게 뭐냐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그렇죠?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지은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그 내용들을 구약에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맞다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일관적 있는 어떤 하나의 선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썼을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셨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이 그가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편하게 나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만 사회에서 우리 지칭할 때는 기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 기독교가 뭐냐?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편리하게 예수교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란 그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믿는다는 그 말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예수는 사랑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사랑이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 지금?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 조금 간단한 얘기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래서 그 범죄가 원죄인데 그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분이 구약에 오셔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약말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신약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면 뭡니까?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야. 구약을 보게 되면 율법서를 보게 되면 창출 레민신 많은 죄가 나와요. 아담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 때 또 그 민족들의 우상숭배의 죄가 나오고 또 계속 불순종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계속 출애굽을 해서 계속 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민수기를 보게 되면 원래 민수기의 책이 불평의 책이에요. 원래 제목이.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주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빈정대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율법을 주셨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그 율법서의 방향이 뭐냐? 죄를 알게 하는 거, 죄. 죄를 해결할 자는 제사장입니다.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인데요. 역사를 보게 되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왕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주를 따르는 왕이 들었으면 나라가 흥하고 주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는 왕이 들어서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왕이 와야 될 것을 계속 예표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가장 그나마 선한 왕이었는데 그 또한 뭐 부족했던 거였죠. 그래서 참 왕이 오셔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서는 뭘 말하고 있냐? 왕이 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지서를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선지자들 또한 연약하였고 또 그들 또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표하는 게 뭐냐? 참 선지자가 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한 사람이 범한 문제가 그렇게 크다고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죄에 붙잡혀서 사망의 왕노릇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할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을 좀 쭉 보게 되면요. 5장 12절 말씀 봅시다. 5장 12절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망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왕노릇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실제 누구를 의미하냐? 오실자를 사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신 거예요. 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을 뭐 할지 아시고 창세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을 쓸 때 오실 모세를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말할 때 아담을 쓴 게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가 항상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아담 얘기를 말을 하면서 인간이 어떤 죄에 처한지를 말을 하면서 그 아담은 또 다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함께 죄와 함께 연합되어 있던 자예요. 사망과 연합되어 있던 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 나오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가 나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이 아담 한 사람과 저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7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한 사람은 그렇죠?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야. 앞에도 연합되어 있었고 뒤에도 연합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거예요.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앞에는 아담과 연합 얘기 말하고 있고요. 뒤에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이 순종하셨어요. 한 사람, 한 범죄, 한 순종 계속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20 쭉 내려가서 20 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이 들어가야지 본인의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알 때 죄 속에 죄 뒤에 있는 큰 진노가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들이 또 다른 은혜를 바라게 되어지고 2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5절 5장 말씀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냐 결론이 뭐냐 5장 21절이에요. 결론이 뭐냐 연합하게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게 죽음이고요. 6장이 부활이에요. 잠깐 볼까요? 우리 부활 마지막 절 볼까요? 부활 마지막 절. 6장 마지막 절. 보는 이유는 5장 마지막 절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6장 마지막 결론도 영생이고요. 7장 마지막 결론도 영생이에요. 무슨 말이냐? 죽음과 연합해서 영생에 이른 것이고 부활과 연합해서 영생에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생이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하고 조금 말씀을 좀 조금 요약을 하면요. 뭐 번호가 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계속 연합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갑자기 뭘 말하고 있냐면요. 연합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냐. 그렇죠? 어떻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죠? 갑자기 등장하는 부분이지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연합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부분도 사실상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원형을 우리가 말을 한다면 고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만 말씀 보겠습니다. 고전 10장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은요, 출애굽했을 때 그냥 출애굽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출애굽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는요 구약을 거의 1000구절 정도를 인용을 해요. 직간접적으로. 근데 그냥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 어떤 의미를 인용하는 거 그리고 중복해서 사용하는 구절을 한다면 2500에서 2700구절이 돼요. 얼마나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의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모든 사도들이 항상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되었으되 모세의 글에 의하면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시편에 의하면이라고 계속 말씀을 또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지금 있는 이 내용들이 구약 내용을 설명하는 신약 내용은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 구약이 예언이라면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 내용을 읽을 건데요. 출애굽한 홍해 그 사건이 이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거야. 홍해를 건넌 거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다. 그렇죠? 세례가 뭐냐? 연합인 거야. 연합.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를 내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에게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며 그에게 종이 되는 것이에요. 세례받아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세례는 물 세례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씻기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200만 되는 그 인구들을 430년 동안 그들을 곳에 놓아두었다가 그들을 안내하세요. 안내하시고 홍해를 이렇게 이 강인데요. 강. 강으로 쭉 들어갔다가 강에서 쭉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있었으면 그들은 다 바다죠. 다 죽었을 겁니다. 홍해 바다니까. 그렇죠? 흑해 바다가 흑색깔인 거예요. 홍해 바다가 뻘건 거예요. 그런 것 황해 우리 서해잖아요. 바다가 누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홍해를 지나갈 때 단순하게 강을 건넌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영화를 보게 되면 엄마 따라서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 가끔 그런 말 나와요. 윤정이 뭐 이런 배우들이 정윤 이런 배우들이 실연을 당해서 죽으려고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고 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하늘을 쫙 비추죠. 그러면 새가 푹 날아가요. 죽은 거죠 이렇게. 물에 들어간 건 죽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나오는 건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다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침례라고 얘기하면 돼. 침례.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죽었고 나올 때 살았다. 이 홍해 사건은 그 침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식으로 세례를 이렇게 물을 붓지만 뭐 침례도 뭐 우리 어렸을 땐 침례를 굉장히 되게 뭐 그랬었는데 지금이야 뭐 아, 은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 세례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그분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함께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또 그분이 장사 지내서 장사가 뭔지 아시죠? 죽은 다음에 완전히 죽었을 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굳이 장사 지내까지 얘기를 항상 써요. 왜냐하면 완전히 죽었다. 그렇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장사와 장사 지냄과 내가 함께 돼 있고 그분의 부활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장사됨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보좌에 권세 앉아 계신 그것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래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자를 작정했어요. 이게 연합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안 보이지만.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자로 오셔가지고 그 선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실제 이 땅에 와서 실행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네 죄가 사해졌고 네가 의롭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따지고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모든 계획은 연합을 의미해요. 그 계획과 연합되어 있었고 그분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3 곱하기 1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등하시다. 그분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조금 힘도 세고 성자 하나님의 좀 약한 측면이 아니라 그렇죠? 동등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었고 우리 부활과 연합되었고 장사제님과 연합이 우리가 되었다. 쭉 넘어가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넘어갈게요. 로마서 6장 다시 넘어갑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6장 3절에 6장 4절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나와 있죠. 저 5절 말씀 보니까 쭉 나가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장사됨과 그분의 부활과 우리는 연합되었다라고 6장 2절, 3절, 4절, 5절, 6절에서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6장 23절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은 6장의 결론이 뭐냐? 다 보기 어려우니까요. 6장의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연합에 연합을 통해서 끝내 얻은 것이 뭐냐?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또 그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보좌의 권세의 보좌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 것이라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 것이라면 그분의 보호자의 권세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바예요. 우린 그래서 6장 23절 말씀처럼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으로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해방시켰는데 성령께서 해방한 것처럼 나와요. 그렇죠? 그분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말씀 보면요,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속독을 하고 다독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으시면 말씀은 우리에게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안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헛된 소리 하는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사역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획을 주도하시고 작정을 주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실제 이루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죄를 다 꺾으시고 사망을 다 이기시고 이 내용들을 성령께서 주도하셔갖고 이 내용도 우리에게 알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물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는 믿자로 기록이 되었지만 알게 하고 누가 믿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도우심이 아니면 어떤 책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책과 수많은 논문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메시지 테이프를 듣고 인터넷 극동 방송을 듣고 교독기 방송을 들어도 이 말씀이 가요무도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요즘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들었던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깨달은 것이 다냐? 아니요. 내일 보면 또 달라요. 복음은 계시에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점진적으로, 계시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알아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집사 때 알았던 진리가 다인 줄 알았는데 권사가 되고 보니까 다른 거죠. 집사 때 알던 게 다인 것 같은데 장로가 되고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청년 때 주를 살겠다라고 단기 선교도 갔다고 금식도 하고 주를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툭 나이가 먹어 먹을수록 말씀이 더 깊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건 별로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세는 희미하게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처럼 선명하게 내용을 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구원 못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당시에 허락하신 그 계시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현장을 나가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과 계시가 안 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도 합동 측에서 성장했었기 때문에 계시란 말이 불편합니다만은 사실상은 성경을 영어 성경 보면은 대부분 다 계시예요. 리빌, 그렇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내가 공부해서 그러면 공부해서 아냔 말이에요, 그걸.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바요나시마나 내게 알게 하냐는 복이 있다. 알게 한다는 그 영어가 계시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보이신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한테 보이시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덧입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흠모하고 그런 자들 당연히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설득해서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설득하여서 그가 복종케 함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주시려고 사건도 허락하시고 그렇잖아요. 또 말씀을 주시려고 그에게 많은 상황도 주시고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연합이라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총동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렇죠? 왜? 완벽한 교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찬성하시고 성자 하나님 반대하시고 성령 하나님 중도파 반반이고 그렇지 않아요. 세 분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신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크냔 말이에요. 이런 거 말할 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이 보세요. 7장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아 죽겠는 거 있죠. 난 곤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곧장 어디로 8장을 뛰어들어가느냐. 성령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3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부족하고 나약한 게 많고 말씀대로 못 살고 주를 위해서 나가지 못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욕심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께서요. 성령이 거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거하신 성령 내주, 성령의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얘기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하셨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인가 말씀 보니까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머리와 몸이 떨어진 생명체는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접붙임 비유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몸 15장인가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합인 거예요. 양도 나하고 연합된 양만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야 불렀을 때 음매하고 오는 양이 주인을 아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선택받은 자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요. 씨가 딱 뿌려질 때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된 선택한 그 자들만이 말씀이 전달될 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찾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과 연합되었다.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그렇죠? 연합의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또 교회가 교회로서 또 한 몸,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고전 12장 27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2장 27절 성경을 좀 많이 보는데요. 12장 27절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무슨 말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밖에 있었고요. 멀리 있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를 봅니다. 어떤 은혜가 주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3장 23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영화롭게 살 수도 없어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위해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요. 왜? 멀리 있고 떠났다고요. 범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들이 종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목적이 내게 늘 없으니 다른 걸로 채워보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한번 뉴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그렇죠? 그랬던 인간들에게 그랬던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연합이 딱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상태가 되었냐? 5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휴장이 쫙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휴장이 21m예요. 두께가 거의 5cm 가까워요. 그거를 몇백 명이 들어옮기는 그 휴장이 쭉 찢어진 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거 이전에 뭐가 있었냐?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뭐가 되어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스도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목표가 다 있잖아요. 아파트 사는 거, 결혼 잘하는 거, 건강해지는 거, 뭐 미백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뻥이겠냔 말이야 이게.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이만 써놨겠냔 말이야. 원래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죄가 있을 때는. 이 죄가 사라졌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그리스도를 하셨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셨다는 말을 해요. 선자, 제사장, 왕. 아, 좋아요. 그 맞는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자, 제사장,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그렇죠? 밖에 있던 자들을, 하느님 없는 자들을, 멀리 있던 자들을 막힌 담을 깨셨고 율법을 폐하셨고 화목케 하셨고 찾아오셨고 나가게 하셨고 가족 삼았고 또 집으로 삼았고 성전을 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어라는 말을 논리로 외우면 안 되고 개념으로 외우면 안 되고 실제 어떤 일을 했냔 말이야. 오셔서 이 일을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근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통로야, 통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정이란 말로 해서 조금 뭐 이런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우리가 말씀을 정말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런 작업,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요.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넘어져요. 뭔가 말씀으로 무장이 됐고 뭐 훈련이 된 것 같은데 작은 갈등들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어지고 별거 아닌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비밀은 에베소 6장 말씀 보니까 천신갑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을 한번 거론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천신갑주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렇죠? 의의 흉배를 지내라. 믿음의 방패를 지내라. 말씀의 검을 왜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실제 이런 모습을 계속 우리 모습이 우리가 체험되지잖아요. 우리 모습이. 남의 감정은 잘 몰라도 내 모습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체험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약해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것 때문에 계속 너무 줄줄줄 말해 이분 말은 하지만 많은 메시지도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가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 웬만큼의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막 빼짝 말라가지고 막 그냥 성인인데 막 30kg 나가면 그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붙어야 돼요. 그렇죠? 붙고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또 한 단어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흠뻑 배었다는 것이 왈칵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 그렇죠? 정리된 건 좀 부족하지만 실제 이 내용들 통해서 정말 이 부족한 자들을 그렇게 삼으셨구나. 그렇죠? 다음 주에 연합의 의미와 연합의 목적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동안에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 준비를 하면서 말씀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다 못 드린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연합의 이 사실은 그냥 연합하자 그게 아니야. 우리 화해하자 그게 아니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하하시고 자기를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자기를 떨구시고 율법 아래에 자기가 갇히시고 사망 가운데 갇혔다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충족을 시키시고 다 완성하신 다음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죽음도 우리에게 미치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보좌의 권세 또한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지고 좀 더 깊은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송 한번 하자. 찬송 한 장 드리고